VOA 세계 뉴스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순 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7일 워싱턴에서 만났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순 부부장이 양국 간 개방된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영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순 부부장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 연결돼 있는 번영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과 아울러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워싱턴 DC를 이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28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23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훙6 전략폭격기 2대와 즈9 대잠수함 헬리콥터 2대가 타이완 남서부와 남동부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항적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상 출연하지 않는 즈9 대잠 헬리콥터의 이날 타이완 인근 비행은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28일 타이완이 자체 개발한 첫 잠수함 하이쿤함을 공개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전날에도 항공기 13대와 함정 5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들어 영내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거의 매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행을 시도하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과 난민 수가 9월 24일 현재 2,500명을 넘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루벤 메딕디웰라 유엔 난민기구 뉴욕 사무소장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사망했 또는 실종됐던 이들보다 1,68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메닉디웰라 소장은 바다뿐 아니라 육로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면서 이주민이 쏟아져 나오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로부터 튀니지와 리비아 해안의 출발지로 향하는 육로 여행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이주민과 난민들이 매 단계에서 죽음과 엄청난 인권 침해의 위험을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24일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몰타 등 남유럽 해안에 도착한 이주민과 난민은 총 18만 6천 명에 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전직 고위 지휘관들 중 한 명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크렘린궁에서 안드레이 트로셰프 전 바그너 그룹 사령관과 만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어제 늦은 시각 이루어진 이 회동에는 최근 몇 달간 바그너 용병들이 주둔하는 여러 나라를 순방했던 윤스벡 예브크로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배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로셰프 전 사령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부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로셰프 전 사령관이 현재 러시아 국방부 소속이라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6월 무장반란을 시도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지난달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후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려는 크렘린궁의 시도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3명의 여성 그리고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또 한편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 주지사는 이날 새벽 지역 내 한 발전소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두 발의 폭탄을 떨어뜨려 변압기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 무력 정책 헌법화를 비판하고 평화의 실행 가능 경로는 외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미 국방부는 북한이 전쟁의 어떤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물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월북했다 미국으로 추방된 트래비스 킹 일병이 국방부로부터 월북 이유와 동기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무력 정책 헌법화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며 실행 가능한 경로는 외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는 외교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면서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의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do what we have been doing, which is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밀러 대변인과 같은 답변을 하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한 질문에 그건 이전에 우리가 북한에서 본 매우 불안정한 수사를 더 추가하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It just adds to the incredibly destabilizing rhetoric that we've seen out of North Korea before. I don't really have a comment on.
그러면서 북한이 이전에도 이런 발언을 해왔다는 것 외에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미국, 한국, 일본이 강력한 안보 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utting it in the Constitution is just symbolic. It's a way for North Korea to, you know, indicate the importance, the vital importance of its nuclear forc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헌법 명시는 핵 무력이 북한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핵 무력을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상황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6일과 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데 이어 헌법에도 명시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28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수사에 불과하며 북핵 위협의 가속화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헌법에 명기한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명으로 내고 지난해 법령으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핵 무력 정책을 명기한 것은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would imagine in a system like North Korea, everything ultimately can be overturned. So you can imagine, for example, if they ever made a decision to go down another path.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며 그들이 비핵화라는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하면 헌법을 쉽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방송 정보 서비스에서 북한 언론 분석을 맡기도 했던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번 헌법 개정에 주민 결속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see efforts by the regime to once again explain the external environment, explain how that justifies.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외부 환경을 설명하고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여론을 형성하고 통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런 행동에 나서는 것인지 항상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에 대해 도전하고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 정권이 취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여러 조치로 인해 핵 위협이 고조됐지만 헌법 명시가 그중 하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as I think back over the last year, I think that the serious developments that have raised the threat level are really related more to things like
스나이더 국장은 실질적으로 북핵 위협을 고조시킨 북한의 조치들로 선제 타격 의지 공언, 전술 핵무기 언론 공개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다시 밝힌 가운데 미한 동맹의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US and the ROK and Japan have to continue to have a strong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세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한국, 일본은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이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과 안보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 공조 등 이미 마련한 다양한 안보 협력 기제를 통해 협력을 계속하면서 필요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세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리고 교수는 북한의 위협 고조에 대응해 미한도 추가적 대응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한 동맹은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이미 많은 일을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made a lot of effort to trying to solidify and strengthen deterrence. But we also have to start thinking long-term.
그러면서 미한이 억지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안보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위협을 주고받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오판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외교적으로 반미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의 외교 전략은 3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라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궁극적으로 인정받는데 현재 국제질서 흐름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 번에 한국과씩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쿠바, 시리아, 이란 같은 국가들과는 상징적 관계를 맺는 데 그칠 것이라며 이런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8일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토 공보실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의 핵프로그램, 그 밖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완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제안하는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린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 최고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기재한 것은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량살상 무기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의 어떤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물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자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28일 발표한 2023 대량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자체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이 법은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김정은 정권과 주민 혹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여길 때 혹은 공격적인 전쟁의 선택지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역량 개발은 북한에게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사거리에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전략에서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운용 중인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오랜 생화학 무기 역량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분쟁 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전 물질과 더불어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방법에는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 전력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0년 이래로 생물무기금지협약 신뢰구축조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응 전략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을 제시한다며 중국은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다루도록 고안된 미사일 전달 체계를 포함해 핵 전력의 확장과 현대화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핵과 생물학, 화학 위협을 제기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란과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선 북한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칭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WMD 대응 전략은 역대 세 번째이자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발표된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WMD 대응 전략 서문에서 이 전략은 국방부가 대량 살상무기가 야기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도쿄나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늘 보도된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도록 계속 허용한다면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출신 지역인 위스콘신 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킹 이병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의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은 27일 BOA에 킹 이병이 무사하며 곧 미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킹 이병 가족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드윈 의원은 킹 이병의 행방과 파악과 안전한 송환을 위해 국방부 및 국무부와 지속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볼드윈 의원실은 또 킹 이병 가족들과 접촉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 무단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71일 만인 2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법에 따라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중국주재 미국 대사가 27일 스웨덴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북중 국경을 넘은 킹 이병의 신병을 중국 단둥에서 확보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항공편으로 중국 선양으로 이동한 뒤 한국 오산에 미 공군기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28일 새벽 군용기편으로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포트 샘 휴스턴 합동기지에 도착한 킹 이병은 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 등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릭 숄레이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28일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must remain vigilant against persistent threats posed by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ran.
숄레이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과 이란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외교를 지원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한편 우리 군을 보호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선 행동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미한의 3국협력을 거론했습니다.
It's absolutely critical that we strengthen and build the muscle tissue of those.
숄레이 지명자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가 최근 진행 중인 세 가지 사례 중 하나는 일본, 한국과 3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즉 한일관 관계뿐 아니라 미한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레이 지명자는 미한일 3국협력 강화 외에도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바이든 행정부의 영내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노력의 예로 꼽았습니다. 특히 오커스는 혁신적인 개인 체인저로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중심축이며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우리 업무의 엔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숄레이 국무부 선임 고문을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숄레이 지명자는 2011년 1월부터 국무부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등 국무부와 백악관, 국방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리처드 훌브룩 당시 유엔 주재 대사의 수석 연설문 작성관과 스트로브 탈봇 당시 국무부 차관보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책차관은 장관과 부장관에 이은 서열 3위로 국가안보정책 수립과 자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과 함께 미국 측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관련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안보리는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29일 즉 오늘 오전 10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설명 외에 안건 등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올해 초에도 몇 차례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안보리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회의 종료 뒤에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때 회의 주제를 비확산과 북한으로 정했던 전례로 볼 때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 문제 등을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곡물 가격이 이달 들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식량과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한층 더 힘겨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2일 현재 북한 내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800원, 그리고 옥수수는 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쌀의 경우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대 초반, 옥수수는 2,000원대 후반에 머물렀던 가격이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북한에선 오랜 기간 쌀의 경우 킬로그램당 4,000원대 중반, 옥수수는 1,000원대 후반을 통상적인 가격으로 여겨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부진 등이 겹치면서 올 들어선 1년 내내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후에 맞지 않는 밀보리 재배 면적 확대, 농민들의 식량 처분권 축소로 인한 노동 의욕 감소 등 정책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식량 사정이 나아질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작년 농사 작황이 좋지 않아 북한은 개인들의 장마당 거래를 통제하고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시장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쌀을 파는 것을 이제 금지를 시키는 어떤 현상들이 결국에는 움지에서 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움지에서 쌀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추수 중인 쌀이 아직 정미가 끝나지 않아 출하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점이지만 시장 출하가 이루어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개인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소장은 올해 옥수수 작황은 작년보다 좋았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국경 봉쇄 장기화 등으로 여전히 지독한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고 양곡 판매소도 주민들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심각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주민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처럼 급등한 주요 곡물 가격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북한에서 상차림에 필요한 식료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청진과 회영시 등 시장에선 돼지고기와 달걀 가격이 최근 열흘에서 보름 사이 20% 안팎 올랐습니다. 북한 당국은 곡물 수급 차질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동안 통폐합된 것으로 알려지며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던 수매 양정성의 수장인 수매 양정상에 김광진을 새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식량 공급 정책 집행을 위한 조직 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양곡 정책을 도입해 개인 간 곡물 거래를 단속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이 때문에 새로운 식량 수급 정책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충희 소장은 양곡 판매소를 중심으로 하는 당국 주도의 수급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0년대 아사 상태 교구 지금까지 식량 판매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식량 판매소가 정상적으로 4천 원에 팔아줄 수 있다는 신뢰가 주민들이 못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당국이 실질적으로 식량 판매소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한 달에 두 번씩 보름치 식량을 계속 공급해보던 역사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7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으며 러시아의 식량 지원 제한도 사양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동지들은 고맙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들에게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솔직히 말해주었다고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과 관련해 지금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작황 상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을 작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쌀 207만 톤을 포함해 451만 톤을 수확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은 올해 기상 조건이 좋았고 옥수수 파종과 벼 모내기도 제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 고위 관료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실무 방문했습니다. 윤 대외경제상의 방러 일정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진 않았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북러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행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부족분을 채우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간의 경제는 탄약과 노동력 북한이 제공하고 받을 게 식량, 에너지, 비료거든요. 이거는 네. 신속하게 서로 오갈 수 있거든요. 군사협력이나 첨단 기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북한 대외경제상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그다음에 라브로프가 10월 달에 평양을 가고 이 합의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사항이 많은 걸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충희 소장은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연말이 돼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북러 간 식량 지원 논의는 그 이후에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3년째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데 스웨덴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문제 제기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적자가 스웨덴의 한 의학연구소에 근무하며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북한 국적자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출신의 A씨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국제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스웨덴의 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20년부터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B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실제로 의학 저널 등을 소개한 웹사이트 등에는 A씨가 공동으로 작성한 여러 논문이 게시되어 있는데 논문에는 A씨가 B연구소 소속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앞서의 소식통은 최근 BOA에 A씨가 B연구소로부터 $3,000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연구소가 A씨의 북한 국적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졸업한 스웨덴 대학의 한 연구소 웹사이트에는 A씨의 사진 아래 박사 후 연구원, 포닥, 연구원,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A씨가 2015년 석사 논문을 마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박사 과정을 거쳤다고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2015년 이전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난 A씨가 2019년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듬해인 2020년 현재의 연구소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해외 기관에 취업해 월급을 수령하는 건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 연구소에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진 A씨와 A씨를 고용한 연구소는 물론 스웨덴 정부까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도 앞서 올해 초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A씨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 연구원이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스웨덴의 다른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0년 4월부터 실험실 기술자로 2021년 8월부터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고용돼 매달 3만 4천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약 3,281달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유엔 안보리결의 2397호 8항의 해외 노동자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의 연구원은 계속 스웨덴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소식통은 현재 스웨덴 정부가 A씨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en 외무부는 해당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스웨덴에서는 관련 주무부처가 각자의 소관 내에서 제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무부는 개별 사례나 보고된 특정 정보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학생 출신인 북한 국적자가 스웨덴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거 스웨덴 대학교를 거친 북한 유학생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초대 총장은 2015년 BOA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 유학했던 5명의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과기대 졸업식에 참석한 뒤 박사 과정을 받기 위해 다시 스웨덴으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도 2016년 BOA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 재학 중인 5명을 포함해 중국 농학과학연구원,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 등 3개 대학에 총 10명의 북한 유학생이 유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추정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 추정 작가들의 전시회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리고 있는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최근 BOA의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엔과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14일부터 중국 장쑤성 우시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현대유화 명인전에서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BOA가 참여작가 명단을 확인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로 알려진 김기철, 정영화 등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물관 측은 이들을 포함한 북한 유화작가 13명의 작품 총 69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자산 동결 대상, 즉 제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항목을 통해 평양 소재 만수대 창작사를 동일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자국민 등이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1959년 설립된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최대 규모의 예술 창작 단체로 동상과 건축물을 포함해 각종 예술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최근 10년간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21년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열병식 등 북한의 무기 전시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 2016년부터 만수대 창작사를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 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5만 달러 혹은 거래자금의 2배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거주 외국인이 관련 행위로 적발될 경우 미국 정부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유엔 대북결의 23715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결의 23715가 채택된 지난 2017년 8월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결의안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처음 입국했던 탈북 난민 1호 데보라 최 씨가 최근 한 탈북 지원단체의 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부동산업 등에 종사하는 최 씨는 지난 17년 사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220여 명 중 다수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며 이제 탈북 1세대가 후배들을 도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동료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펴고 있는 데보라 최 씨를 김영건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또 유일하게 해마다 탈북 난민 수련회를 개최하는 뚜리아나 USA의 이사로 최근 선임되었습니다. 이런 지원단체의 탈북민이 이사가 된 건 처음으로 압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미주 뚜리아나 단체 목사님과 이사님들이 10년, 16년간 사랑과 헌신으로 꾸준히 저희를 섬기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언제까지나 마냥 그분들이 도움만 받고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발판으로 이렇게 잘 일어났는데 이제는 저희가 일어나서 저희가 스스로 저희 단체를 이끌고 저희 도움이 필요한 저희 고향 분들에게 더 섬길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저희가 직접 해야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물어보셨을 때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꺼이 나서게 됐습니다. 거창하게 막 이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심부름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미국 내 탈북민 사회도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들 열심히 잘 사셔가지고 다들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다 자아를 찾고 다 자립으로 잘 성공해서 여기 또 사회에 능력 있는 일원으로 다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또 힘을 모아서 북한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북한이 먼저 나온 우리 먼저 온 통일 우리 사람들 잘 챙기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북한의 통일을 이뤄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서로 다지고 있습니다.
네, 단체 이사가 되셨는데 미국 내 탈북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 16년간 해왔던 해마다 저희 전 미주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다 부모 친척도 없고 고향도 못 가고 하니까 주로 그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탈북 자녀들 이런 그 교육을 받아서 다시 북한에 쓰임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 보장해드리는 그런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 중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시거나 생활에 언어가 안 돼서 일을 못해서 생활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찾아서 더 보조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해산물 사업에 이어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주위 탈북민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또 탈북민 구출단체에도 과거에 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게 미대 승양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이런 기부와 그런 도움,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조금이나마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뭐 돈을 보다도 되게 그 위로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것만큼 저도 도와드려서 많이 받았던 거를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게 되게 보람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하지만 나선 이국당에서 정착하는 게 탈북민들에겐 녹록하진 않을 텐데요.
아, 당연히 쉽지 않죠. 언어도 안 통하고 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되게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 진짜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생기고 그랬었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뭐 생활하는 순간 그게 다 깨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깨지나요?
너무나도 여기 미국 사람들이 젠틀하고 여성들을 배려해주고 아이들을 존중 되게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뭐 제일 간단하게는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가면은 그분들이 저희를 깍듯이 대해서 문부터 열어주고, 이런 모습에서 아 저희가 만약 그 미제국주의 승양이들이라고 배웠던 그런 악마들이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고 거기서 감동하게 되고, 뭐 저희가 받았던 그 세뇌 교육은 그 자리에서 깨지게 되거든요.
네. 데보라 씨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요?
미국이란 제2의 고향.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곳. 제가 진짜 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렇군요. 미국 정착에 관심이 있는 북한 주민들이나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 되게 와서 다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고난을 되게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여기 오시면은 진짜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그런 요행수나 그런 거짓말 이런 거를 바라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 기회가 꼭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첫째는 중학교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의 교육 상황을 북한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틀에 박힌 그런 그냥 다 짜여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되게 아이들의 창립력을 높여주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애들에 맞춰서 그 재능을 다 각자 모양대로 다 이렇게 발전시켜주는 그런 교육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잘못된 또 문화도 또 많이 여기 성행합니다. 너무나도 자유주의적이고 해가지고 뭐 마약에 관한 그런 또 심각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미리 잘 자녀분들에게 그 주의를 주다 보면 진짜 미국은 진짜 노육이 되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해산물 가게로 나름 성공하셨는데 지난해부터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가운데 처음으로 부동산업에도 진출하셨습니다.
아, 예. 제가 다른 그 해산물 상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의 그 자기 집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그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제가 흥미가 있었고, 그 집을 찾아가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받고 마지막에 그 열쇠까지 키까지 다 사가지고 진행이 돼서 키까지 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거든요. 잘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어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라 매매가 불법이지만 몇 년 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성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부동산 관계자들이 들으면 꽤 흥미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이 미국의 경제 강국의 이런 부동산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나중에 북한 가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북한을 경제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한 가지를 배워도 되게 세심하게 나중에 써먹어야 돼가지고 배우고 있고요.
29일은 추석입니다.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 입장에선 명절이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되게 미국에서 살면서 되게 바쁜 일상으로 가끔씩 다 이렇게 자주 고향 친지들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추석이 되면은 의사와 다르게 확 안겨오는 것 같아요. 그 그리움이.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쓸쓸하고.
가족 생각도 간절하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를 떠나온 지, 그곳을 떠나온 지 지금 2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먹는 거로 주민들을 꽉 틀어잡고 조종하는 그 김정은 정권이 되게 조종을 하는 거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럴수록 안에서부터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힘을 내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보려고 조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건 알지만 깨어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북한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미국 내 탈북 난민 1호인 데보라 최 씨로부터 미국 생활과 탈북민 지원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촉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을 당국이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8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이날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올린 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순히 정보를 찾고 외국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는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유엔인권기구가 지난 2020년 발간한 보고서를 링크하며 북한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삶을 찾아 북한을 떠나는 것이지 기아로 인한 사망이 탈북 이유가 아니라는 한 탈북민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즉 손전화기와 인터넷, 휴대용 컴퓨터인 랩탑 그림을 이 같은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올해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의 주제인 정보 접근을 위한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이링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각국 정부는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성이 없다면 정보에 대한 권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인터넷에 대한 모든 이들의 평등한 접근권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으며 이는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별, 지리, 민족, 소득,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이날 정보 접근 권리를 산소에 비유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인터넷 등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차단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탄받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인터넷 접속은 고위관리들과 일부 대학생을 포함한 지정된 엘리트들로 제한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정박 국무부 통화태 담당 부차관보는 특히 지난주 워싱턴의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개최한 행사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간 외부 세계와 더욱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외국 정부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이어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박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야 퀸터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6일 한국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퀸터나 전 특별보고관은 28일 BOA의 관련 질문에 결론은 모든 소통 채널이 오랫동안 폐쇄된 북한의 경우 정보를 전파하고 받게 해주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퀸터나 전 특별보고관은 재임 시절 다른 주요 특별보고관들과 한국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었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일 미 한일 3국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외교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담 행사에서 정권 교체 시 외교 정책 변화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며 최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예로 거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함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3자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그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대담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을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적 이해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들은 러시아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와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나중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케네디 윌슨 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 소장은 최근 VOA에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역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23년 만인 1972년 9월 29일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중국 수상 저우원 라이와 외상 지펑페이, 일본 총리 다나카 카오에이와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의 이름으로 양국 국교 정상화에 관한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입니다. 다나카 총리는 1972년 9월 25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29일까지 저우원 라이와 회담을 가진 끝에 이 같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일본 측은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비정상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날로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일 국교 정상화는 불과 4일간 교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13년 9월 29일 디젤 엔진의 발명가 루돌프 디젤이 실종됩니다. 영국행 증기선을 타고 가던 디젤은 밤사이 행방불명됐고 그리고 10월 10일 네덜란드 어선에 의해 북해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당시 사인은 특허권 시비로 인한 자살로 결론났지만 사망 당시 타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독일 정부가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암살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디젤은 185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독일 뮌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폴리텍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1893년 합리적 열기관의 이론과 구조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 디젤 엔진의 초석이 되는 연구가 담겨 있으며 같은 해인 1893년 루돌프 디젤은 관련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